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몇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낮을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권함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맞더라. 자, 시간이 되면 더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그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전체 한 40장 정도 전체가 소경이 고침받는 그러한 장면을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비치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결국 빛이라고 할 때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실 태어날 때부터 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우리 혼이 보는 것입니다. 혼이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눈이 멀게 되면은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창문을 아무리 내다보세요. 뭐 보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영이 죽었고 혼이 결국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날 때부터 결국은 소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소경인 것을 알고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자들이 한 말과 주님의 말씀 있죠. 대부분 제자들이 한 말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요. 고쳐주면 될거 아니에요. 우리 고칠 수 있어요. 빛만 비추면은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뭐 조상 탓인가? 자기 탓인가?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30장 가보면 되면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자꾸 묻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줬으면 됐지. 뭐난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옆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구원이 쉽냐, 어떻게 영생을 받느냐, 너 느낌 아니냐, 너 속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영생을 받았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너도 받으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절대 모르.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흑암 속에 들어가도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도요 깜깜해져 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일부러 주님이 일부러 보셨단 말이죠. 거길 그냥 지나간 게 아니죠. 사실 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보다 또 귀머거리라든가 말이죠. 이런 사람보다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못 보는 깜깜한 새까만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삶일까? 근데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도요. 때로는 사단에게 시험 받아가지고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된 사람이죠.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 육신적인 이러한 고통도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합니까? 근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아,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내 육신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못 보니까 소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아무리 눈으로 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게안 보이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말씀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뭐 행하신 이적이 많죠. 그 이적을 본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 자체만 읽고 겸손하게 깨달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응? 영적 소경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 소경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깜깜한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빛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요.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통해 들어가서 죽은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거듭난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치게 되면은 간단하게 살아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나 겸손하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답답하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옛날 제자들 70명을 보내실 때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보냈지 아무 데나 보낸 게. 네 멋대로 가라 그러질 않았어요. 절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주님이 피 흘려 죽기 전이니까 유대인 외에는 이방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보내고 만나가지 뭐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수 있죠. 여기 민족이 와 있잖아요. 전부 와 있잖아요, 지금. 아주 멜팅팟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이걸 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북한에 있는 어떤 노인이 말이죠.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막 주셨어요. 음성으로. 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갑자기 성도, 성도, 성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 손자 되는 분이 책을 썼어요. 성도, 성도, 성도. 깜짝 놀라서 네? 그러면 너 여기를 떠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라고. 그때는 목사가 없었거든요. 그분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공산치하가 말이죠. 어떤 곳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중국에 있다가 이북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인도한 걸 간증했는데 말이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더라고. 어느 날 뭐라는가 하면은 아, 너는 말이야. 동네 사람들 다 가서 돈을 다 걷어다가 내가 투자할 테니까.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까 전부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어요. 그이 사람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40일인가 있다가 온다 그러는데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막 기근이 나고 갱들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어요. 그 돈을 아예 그분한테 줬으면 투자했을 텐데 다 뺏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그 할머니, 그 부인이 말이죠. 자기네 먹을 걸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할머니를 그냥 벽에다 쾅쾅 머리를 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할머니가 아유 내가 오늘 안 오시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부두가에 나가는데 그분이 말이죠. 탁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나에게 투자한 사람에게는 내가 100배를 주겠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주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다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전도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분이 50년 동안에 중국에서 전도하고요. 중국에 있을 때도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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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너 이북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다 뺏겼죠. 참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하고는 또 달라요.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때그때 그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그렇게 전하셨더란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그때는 성경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주셨더라 이거죠.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아, 참 들으면서 그래서 그 어떤 미국 분이 이분이야말로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이것을 50년 동안 공산치하 중국 공산치하에서 이북 공산치하에서 50년 동안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핑계가 없어요. 우리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죠. 참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때 우리가 주님의 물음 뭐라고 그럴까? 핑계할 게 많겠죠. 그러나 그때 쓰게 되면 핑계를 못하죠. 왜?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뭐 제자들이 아, 이 사람이 뭐 자기 죄 때문입니까? 뭐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막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주님은 그 소경을 고쳐줌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그런 건데 제자들은 그냥 그만 얘기한 거예요.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이고 세상에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말이죠. 자기들도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자기들 속에도 죄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만 깨끗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죠? 그 부모가 죄를 진게 아니고 오직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참 자주 가시고 식사도 자주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듣고 일부러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나흘이 지낼 때까지 주님이 거길 안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나사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떡하죠? 마르다처럼 아,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아, 주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을 텐데, 어? 억울한 일도 없을 텐데, 아,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걸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욕과 약함. 그 얼마나 아팠어요, 몸이. 세번 간구해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어?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기쁨보다 너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다면 이미 타락하고 있는 증거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제가 노는 목사님은 지금 거의 80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구약 시대나 말이야 환난 시대나 뭐 천년왕국 시대나 그 사람들 물론 어떻게 되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뭐예요? 성령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사랑, 그 받은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죠. 우리가 때로는 뭐 죄를 짓고 불평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금방금방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모든 사망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 따져가 보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따져가 보면 아담에게 죄를 가져온 거는 마귀죠. 이게 원수입니다, 그게. 그게 원수예요. 옛날에만 해도 DNA를 연구하지 못해가지고요. DNA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증명이 되잖아요. 결국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DNA를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증명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 증명한 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증명이 안된건 비과학적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과학이 지금 종교가 된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발견한 걸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자기들은 요만큼 발견해 놓고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비과학적이라 그러니까 과학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니티 결국 교 외에는 다 종교로 탈락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이게 다 종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까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왜 나사로를 다 죽은 다음에 썩은 다음에 오셨을까요? 그럼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결국 자신이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를 사용한 거죠. 그러나 또 나사로는 살았다 또 죽었어요. 두번 죽은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나사로도 한번 죽었다가 살았고, 사랍다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고, 그러나 또 죽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도로가란 여인도 죽었는데도 살려주는데 또 죽었고. 아직 안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보고 믿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얘기 못하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건 믿지만은 두번 죽은 사람만 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그 사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그 생명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물속에 있는 생명체를 만드셨잖아요. 다섯째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4천년 지나고 나흘 지나고 다섯째 날에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주님은 미리 아시고 그걸 지나갔죠.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죠. 수가성 여인도 주님이 우연히 간게 아니에요. 알고 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 있고 고통받고 그럴 때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 찾아오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답답해 못 견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음성이 안 들려요. 그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저 아들이 소생이 될수 있을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말이죠. 소생이 될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우리 딸도 말이죠. 너무 직장이 어려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야, 이거 얘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육이라고 그러죠. 고난받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간증이 있어야만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제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자식도 다 잘되고, 다 건강하고, 아주 뭐 남부럽시 없이 살고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게 위로가 안 되죠. 제가 그런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는데 지금. 사람들은 놀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옛날에 지금 저기 저 빅토리 아우리치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마약 환자만들을 골라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도 옛날에 마약하던 분이에요. 아, 목회라는데 그 아들이 마약을 하고 난리치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표를 내려고 그랬어요. 사표 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만류를 했죠. 그러시지 말라고. 근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요. 멋진 설교자가 됐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 않고서, 특별히 목회자들은 말이죠. 성도들이 겪을 고난을 많이 겪게 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위로 못합니다.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고생을 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내가 건강하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치료해 줄 거야 그래봤자 하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준 사람은 그냥 극심한 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을 의식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그런 사람들은 안 드러내요. 그냥 은밀히 기도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은밀히 이렇게 온짜라고만 기도해 줘요. 모르게. 자기 기도해가지고 나면은 교만해질 거 아니니까 자기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병 고치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골라가지고 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가짜들은 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말이죠. 뭐 하나 체리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가짜 은사예요. 이거는. 무당도 그런 은사 있어요. 그런 마귀도 말이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거기도 방언도 하고요. 병 고치는 의사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능력자예요, 그분이. 그거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우리 괴롭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주님은 몸 밖에 세워두기 때문에 문 밖에 세워두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아들이 아니면 징계 안 해요. 소아 이러면 그렇잖아요. 남의 아들 잘못하는데 내가 징계합니까? 징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지금 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이 잘못해서 매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걔를 또 매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못 참죠, 내가. 왜내 자식은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까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징계할 때그 밖에 그 이방 나라들이 말이죠. 막 그냥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렇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들을 핍박을 하고 박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다 지워버렸어요. 이 세계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나라들을, 왕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 보여주는 게 세계사예요. 뭐 시저가 어쩌고, 뭐 느부갓네살 어쩌고, 뭐, 고레스가 어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알렉산더가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고 다 망했죠. 이게 도끼를 쓰잖아요, 이렇게. 도끼를 쓰는데 도끼가 쓰는 사람에게 교만해진 거죠. 그럼 꺾어버리는 거죠. 예. 우리 자식들 우리가 매를 때리고 그걸 꺾어버리잖아요. 예.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느냐, 때로는 모욕 가운데 집어넣느냐, 첫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조금만 머리를 들면요. 선질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죠.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갈 길이 멀거든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그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때 고개를 납작 엎드려야 돼. 칭찬할 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를 하느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 전에 내가 잘못될까 봐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할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런 게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따져보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낮춰가지고 결국은 상을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상을 받게 하려고. 예? 그래서 부은을 내는 것은 뭐라 그랬죠? 부은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은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과 11범 된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스텝마더가 들어왔는데 그 동생하고 그냥 밥도 안 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말이죠. 거지가 됐어요. 맨날 빵한 조각 먹으면서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에?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깽이 돼가지고 여기 뭐 용문신을 그냥 온 문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11번 들락거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러다가 감옥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다 용서가 되는데 자기 어머니는 죽어도 용서 못 하겠더래.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겠다고 이제 갔어요, 어머니한테. 갔는데 용서하러 갔는데 어머니 얼굴 보니까 확확 나는 거야. 몇번 실패를 했죠. 그럼 어느 날 가가지고 또 화를 막 내는데 거기서 막 마귀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마귀들이 춤을 추더래. 너 잘한다, 잘한다 그러더래.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깨달아가지고요. 회개를 하고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래요. 그런 간증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미국 가보니까 미국서 감옥서 가봤는데 여기 감옥서는 호텔이라고 그러면서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 감옥도 한번 와볼 거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이 목사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부인은 말이죠. 아주 깨끗한 부인을 또 연결해 줬더라고. 부인은. 그래가지고 부인은 나 환자 촌에 가서 나 환자들 머리 깎아준 미용사야, 미용사. 하나님 말이죠. 우리 저 크리스도 목사 그렇잖아요. 20년을 그 마약을 했는데도 그 부인은 깨끗한 부인을 붙여줬어요.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앱산 떠나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 보면은 부인은 깨끗한 사람을 다 붙여줬어요. 예비한 신부를 붙여줬더란 말이죠. 기다리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이 다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팔다리 다 부러 없어지고 눈도 멀고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씩 그냥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은 정말 우리는 사지가 그냥 없어지고 토막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뭐죠? 그 사람을 구원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아, 보통 소경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바디메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분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소리를 막 질렀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때 주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소경은 알았어요. 영적인 그분은 육신적으로는 우리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을 알아봤죠. 그때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바로 눈이 열렸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주님께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뭐 주님이 침을 바르고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믿고 내가 행할 때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하죠. 의심하게 하죠. 이 모든 말씀이 내가 믿고 행하기만 하면은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에 잉태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잉태됐잖아요. 똑같아요. 이 모든 말씀들이 말이죠.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볼때 이게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 말씀 한절한 절이 토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 지금 은 그랬잖아요. 지금 은. 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은 그랬어요. 토시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시까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1억도 떨어지지 않더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한절한 절을 내가 잘 소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천천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교리가 있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의로 훈육함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그렇잖아요. 교리란 건 우리 뼈와 똑같은 거예요. 뭐 적시를 포함해 뼈예요. 사람이 뼈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뼈만 있으면 됩니까? 아, 살도 있어야 되고 힘줄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까? 영양물이 있어야 될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네 가지를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교리만, 교리. 특히 이 말씀을 번역한 그 단체는 말이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되게 교리만을 얘기해, 교리만. 교리만을 얘기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남하고. 교리 플러스 교훈, 책망, 의로 훈육하기 바로, 이걸, 이게 전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말은 막대기처럼 돼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런데 교리만 얘기하게 되면은, 아, 이 교리, 정말 우리가 받은 교리만, 교리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솔깃하고 굉장히 막 그냥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교리만 가져야 안 돼요. 그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이네 가지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지난 그 성경학교에서 그 마태복음 24장 공부했잖아요. 대환란 때 일이죠, 다. 대환란 때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 된 책망도 들었고요. 교훈도 들었고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네 가지가 다 들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었어요. 모든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 그럴 때 신구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안에서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교훈, 책망, 의료, 훈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내가 다 받아 먹어야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란 때도 한 사람 밭에 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그다음에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남고 가고 그러죠. 삼은 자도 하나 가죠. 물론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그건 교리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지금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간 사람이 있고 내려간 사람이 있고 밭을 갈고 맷돌을 갈고 잠을 자는 거는 어디는 밤이고 어디는 낮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그 지금 이런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전부 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세대주의.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는 말이죠. 옛날에는 은혜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노아에게도 은혜가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대환란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그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 은혜가 있어요. 다 있어요.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말이죠.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새벽 시간에 하는 거 하고 여기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금요일날 하는 거하고 다른 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골고루. 골고루 먹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도 되겠지만은 히브리서 같은 말씀 말이죠. 잘 씹어야 되잖아요. 스테이크는 잘 씹어야 돼, 그렇죠? 그걸 그냥 생기면 안 돼. 잘 씹을 때 안에는 영양소가 다 몸에 배는 거죠? 이거를 질긴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더 영양분이 많이 들어오죠. 프로테인, 플러스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 이거를 되새김질 안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씹어야 돼요. 소처럼 말이죠. 씹어야 돼. 손은 그래도 한세번 정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위장이 네 개니까. 어릴 때 보면 되새김질 합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에게도 뭐라 했죠?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아, 나중에 부활할 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믿느냐?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어야 돼요. 우리는 현재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현재. 앞으로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믿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미래를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요. 오늘 될지도 모르니까.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되면, 아, 또 오늘, 또 오늘, 오늘 이런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하루 살았어요. 목회 20년 하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20년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를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좀 어렵겠지, 아무래도. 그러나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가 고통받았지,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는 차라리 지금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요한복음 21장 18, 19장. 아, 베드로가 죽는 거 십자가에 말이죠. 매달려 죽어야 베드로 죽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같이 주님처럼 못 박혀 죽으면 얼마나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는 현재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의 영광이란 글로리란 단어는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받을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요. 그게 그만큼 고난,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 천연왕국 때 좌우편에 못 앉았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앉았어요. 앉는다고 그랬어요. 변호사는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 그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쓰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기 싫어하면은 쓰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입을 꾹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응? 사도 바울은 깨달았지, 나중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몸이 아프니까 안질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은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이것을 모르느냐. 네가 약할 때내 능력이 너 안에 온전케 된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이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목 잘려 죽기 직전에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정도가 되면은 사도 바울을 따른 거고 정말 엄청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Exchange. 뭐 세상짐을 내려놓는다고 찬송돼 있지만 그게 영어로 보면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대신 면류관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근데 고난 받는데 뭐 내가 고난 받아야 돼서 받는 게 아니죠. 억울하게 고난 당하고요. 내가 억울하게 정말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때 얻는 거죠. 이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 때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몰라져도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영감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주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 목회 시작했을 때 그것도 초신자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께 드리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뭡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아직도 안 잊어버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때가 높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휴거의 날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높임 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 만날 때 높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저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저기 저 타슈켄트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 날 철야 때 그때 철야 기도할 때 옛날에 그럴 때 와가지고 요셉에 대해 설교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요셉인지도 몰랐을 때그 사람이. 근데 뭐라는가 하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그때 운 것처럼 절대로 울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울어서는 안 된다. 나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 교회 와서 많은 목사님들 많지는 않지만 서너 명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또 크리스도 목사도 했고요. 안 잊어버려요. 그걸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내가 이 안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뺏깁니다. 누가 뺏어가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빼앗게 되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몸이 약한 것을 기뻐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함이라. 참 이런 간증이 나온 거죠. 그가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들어올려가지고 셋째 하늘, 어? 셋째 하늘 그렇죠? 그리고 밑에 가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낙원은 땅 밑에 있었어요. 어? 나사로 거지 나사로 간 곳이죠 거기가. 그리고 이쪽에는 지옥 아닙니까?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땅 속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구약 성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도 구약 성도거든. 그러다 주님이 피 흘리시니까 그들이 살아났죠. 주님이 죽으실 때 살아나가지고 부활하시니까 함께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땅 속에 있던 낙원이 어디로 갔어요? 옮겨져가지고 셋째 하늘로 간 거예요. 그들이 휴거된 거라고 이게 첫 열매들이에요. 성경에 다 답이 나오죠. 셋째 하늘이 뭐고 낙원이 뭐고. 패러다이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옛날에 거기 이럴 때 아니 주님이 말이지 이제 죽으셔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무덤에 묻히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오늘 하늘에 있을 것인가 그럴까? 그건 하늘을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셋째 놓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설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자기가 그러고 남이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잖아요. 요즘에 뭐 천국 갔다 온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막 따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지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랬잖아요. 셋째 아들이 낙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갔다 온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에요. 옛날 개역성경에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러니까 난 옛날에 너무나 멋진 얘기를 들어가지고 입으로 표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가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진짜처럼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들 말을 들으면 성경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 있죠.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건 믿게 돼 있죠. 약간 다른 게 있어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죠. 사단이 꼭 그러죠. 말씀을 주면서 다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했죠? 돌덩어리는 빵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대환란 때 만나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광야에서 주님이 광야 시험 받았잖아요. 그거는 대환란 때 돌멩이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그다음에 보여줬잖아요 온 천하를.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 찾아요. 그때가 아니에요. 뛰어내리라 그랬죠. 네 발을 천사들 명하여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거는 재림 때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은 이 말씀을 아주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다고요. 역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사단에게 속아넘어가요. 사단은 변질을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말씀을 잘 나누지 않고 때가 아닌 그때 막 그냥 이루어진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앞은 창대하리라. 지금 내 사업이 번창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목사님들이 그걸 딱 가지고 신방 가잖아요, 사람들과 열면.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욥에게 적용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말이에요. 욥은 이스라엘 대표해서 연단받은 사람이거든요. 42장이라는 것은 42개월 동안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고, 38장에 주님이 나타난 것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이 찌른바 나를 보고 애통한다고 그랬죠. 이게 다 그렇게 성경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경을 절절히 다 공부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절절히 공부하면서도 교리만 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미가서 공부하지만은 끝났죠, 이제. 교리만 하면 안 돼. 거기 보면은 지금 기독교계에 일어난 일이 다 들어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응? 바르게 잡음이 있어요. 의로 훈육한 말씀이 이네 가지를 전부 해야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날때부터 소경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며, 떠날 때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는 달처럼 주님으로부터, 참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갈보리에서 비치는 빛이 우리 몸 안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비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어려움과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이 일을 하라고 그런 줄 압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땅에 이제 사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알고, 어디를 가나 만나는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 같은 사람 만난 사람마다 빛을 비침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